오늘 이 저녁에는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명, 살아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사람, 그 다음에 동물들, 우리 동물이 먼저 창조되었습니까? 사람이 먼저 창조되었습니까? 동물들이 먼저 창조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사람이 창조되었는데 여러분 동물도 살아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생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동물의 그 생명하고 우리의 생명은 같은 것일까요? 우리가 요즘 뭐 그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동물들을 또 영화로 강아지, 고양이 뭐 여러 가지 또 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우리가 동물도 학대하면 안 되고 이제 소중한 존재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동물을 창조, 새, 동물, 살아있는 것들과 우리 사람은 또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 생명.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명, 라이프는 호흡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숨을 쉬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특별히 사람과 관계된 그 생명은 동물의 그 생명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왜 다를까요? 그 단순히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살아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숨을 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 받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 받았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곧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냐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참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평안하게 살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이 생명, 이 땅에서의 이 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았느냐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가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단순히 영생을 이야기하면 보통 여러분 어떠한 느낌이 듭니까? 제가 요즘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단어들을 중심으로 사전이 아닌 사전 그 이상의 어떠한 그 좀 신학적인 설명을 해놓은 책들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요 예배의 이 주제들은 이제 그 책 한 세 권 정도를 중심으로 공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그 생명과 관련된 그 부분을 읽다가 딱 마음에 와닿은 것이 뭐였냐면 우리가 영생하면 보통 어떠한 느낌이 있냐면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영생 하면은 보통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죽어서의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은 죽음 이후의 그 생명, 영생에 대해 그 영생에 대해서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단순히 사후세계 죽음 이후의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고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부어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사후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죽어있는 존재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았지만 그냥 뼈밖에 안 남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은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생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까? 특별히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은 누구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관계되어 있어요. 이제 2학년 올라가는데 학교 가서 외롭게 또 학교 가서 잘 지내나 얼마나 걱정이 돼요. 솔직히 전화를 해도 잘 바쁘다고 받지도 않고 무엇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솔직히 불안합니다. 근데 이제 땡스기빙 데이라고 아이들이 집에 왔어요. 두 명이 왔는데 한 아이가 바로 오기 전까지는 전화를 해도 비행기를 탔냐 나갔냐 하는데도 무뚝뚝해요. 그런데 공항에서 딱 픽업했는데 얼굴에 미소가 딱 있던 거예요. 집에 오니까 기분이 좋은가 봐요. 제가 걔가 이렇게 웃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딱 웃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죠. 이렇게 우리 아이 또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이가 너무 학교 생활 처음에 좀 힘들어하고 또 지치잖아요, 공부가.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정말 괜찮은가 불안한데, 아,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막 내가 정말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정말 너무나 낙심이 되고 막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생기야 불어와서 생명을 불어넣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라는 의심도 있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바로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부어주신다라고 고백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바로 나의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생명을 택하래요. 이미 내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이미 숨을 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택하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뒤에 20절에 읽지는 않겠지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생명이시고 나의 장수이시며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내가 살아갈 땅,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땅을 주심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살아있는데 생명을 선택하래요. 이미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나의 생명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이야기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다라는 것은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무엇 해야 돼요? 먹어요.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이상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좋은 것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생명으로 고백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건강한 믿음의 삶은 곧 무엇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요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배고프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목마르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는 우리가 육신을 위해 먹는 것이지만 이 육신의 그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있어요.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환란을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데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누가 살아있음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궁금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궁금한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듣고 고백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어떠한 두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은 이 땅에서의 그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진실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난주에 한 권사님이 갑자기 막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좀 심장, 혈관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막 숨이 막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머전시로 가서 이제 혈관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이머전시로 가고 그 다음에 또 기다리는데 의사가 빨리 안 와요. 그래도 금방 올 거다. 오늘 오전에 이제 수술한다 하고 이제 와서 그 혈관 수술을 딱 했는데 한 3시간, 4시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그 혈관을 딱 들어갔더니 너무나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분 만에 그냥 수술을 끝내버렸어요. 와, 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다른 것이 원인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했지만은 바로 몇 달 전에 다 그 CT 촬영이랑 해가지고 그 막힌 거 보고 이게 문제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뻥 깨끗하게 뚫려버리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솔직히 뭐 몸은 조금 약간 여전히 피곤하다고 해서 원인을 찾는다고 하지만 심장, 그러니까 혈관은 심장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심혈관 질환이 그 사망 원인 최고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혈관이 막혔다, 그거 뚫어야 된다, 그런 거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막상 수술을 하려고 딱 했더니 고요 깨끗한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수술을 딱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이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는 어떤 이 땅에서의 그 삶의 마지막 순간을 이제 기대하게 되고 기다리고 또 그 다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 솔직히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삶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다라고 하면 아쉬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지 더 살고 싶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하잖아요. 지금 인공심장, 심장, 돼지심장 막 그런 것들 막 이식하잖아요. 신문을 보니까 얼굴 자체를 완전히 이식한 분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어떠한 노화가 된 그러한 것들을 다 뭐 바꾸려고 그러고. 여러분 뭐 약간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거지만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솔직히 지금 무엇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을 그 컴퓨터에다 집어넣을 수 있지 않냐 뭐 그런 것도 하잖아요 지금. 막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이 정신, 생각만 컴퓨터에라도 살아있으면 그거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우리가 막 봐가지고 뭐 뇌만 뭐 건강한 육신에 바꾸면 되는 겁니까? 아 요즘은 진짜 너무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가 영생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죽어서 땅에서 묻혔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썩지만 흙으로 돌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 육신은 승천하는 육신, 육신은 이 지금 이 땅에서의 육신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어렵나요? 부활하신 주님의 육신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의 그 육신과 전혀 다른 거였어요? 의심 많은 도마가 무엇을 만졌어요? 손에 못 자고 창에 허리에 창자국을 만졌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분명히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부활하신 주님은 신이시지만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정신만 바꾸고 그 다음에 뭐 대체하고 그런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육신을 입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심각하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어떤 걸 물어보셨냐면 화장하는 건 괜찮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장하면 부활할 때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 지금 매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세요? 뭐 하는 데도 있겠지만 법으로 거의 화장해서 뿌리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땅에 묻히면 시간이 지나면 뭐 미라가 하나도 안 썩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의 육신은 묻히면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른 뼈 환상 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런 건 쓸데없는 걱정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솔직히 동시에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영생은 우리의 육신과 관련이 있고 동시에 궁극적으로 영생은 우리가 이 육신을 내가 막 잘 관리하고 막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곧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곧 누가 경험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뒤에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내 몸을 너희들에게 준다 그랬어요. 내가 바로 살아있는 떡이다. 내 몸을 먹는 자들이 영원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건 곧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에서 리폼 처치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의 몸과 그 떡을 직접 뭐 2000년 전에 있는 그 떡을 지금 우리가 구할 수도 없고 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주님의 몸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 떡, 빵, 그 포도 주스를 먹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 그것이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이 삶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곧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은 곧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단순히 숨을 뭐 쉬고 하는 것 그 이상에 내가 예수님과 온전히 같이 호흡을 하고 있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냐.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새것. 새것은 곧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죄와 완전히 단절된 죄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은 새로운 그 피조물을 이야기하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은 이 땅에서 곧 누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있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목사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곧 뭐냐면 읽진 않겠지만 포도나무 비유 아세요? 포도나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그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몸통에 붙어 있어야죠. 몸통에 붙어 있지 않냐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내가 곧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이 달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삶의 목적이, 삶의 태도가 틀린 거예요.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 순간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완전하지 않고 여러분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그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결단하며 가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따라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게 따라가요. 우리 아이들 얘기를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한다면 이제 2학년이 되는데 제 세 아이를 보잖아요. 어떤 애는 너무 쉽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애는 정말 오르간 아이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너무 심각하게 너무나 시리어스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원하는 건 뭐겠어요?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재미있게 학교 생활 해라. 난 너가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공부도 잘해야지. 하지만 학교 생활을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신앙 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미있으세요? 저는 여러분도 이 땅에서 재미있는 즐거운 신앙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영원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그 정말 기쁨의 그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생명에 대한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이 목사도 이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분이 어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딱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생명 내걸고 목회할 수 있는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그 말이 맞는 말이긴 한데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정말 목숨까지 내어놓고 목회할 수 있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건데 예전에는 많이 들었던 기도지만 요즘은 별로 듣지 않았던 기도인데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그 예수님이 정말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오늘 읽지는 않지만 화면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10절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데 여러분 그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이 없다면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힘든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보면 고통이고 환란이에요. 솔직히. 그런데 고통이고 환란인데 그 고통과 환란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내 생명을 붙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가 붙잡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절망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낙심, 죽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지만 곧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지 못한다면 유명한 것 같은데 곧 무명한 자가 돼버려요. 아주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은데 바로 끝나는 거예요. 바벨탑을 왜 쌓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흩어짐을 면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바벨탑을 쌓았다, 내가 이런 정도 성취를 했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탑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면서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번 주에 말씀하고도 연결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높여줄 거다.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려고 했다가 완전히 망해버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가 창대해지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된 거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얼마나 그 이름이 위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친구이기도 해요. 귀하신 친구 내게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요즘 보면 외로운 분들 참 많아요. 맞아요. 왜 외롭습니까? 정말 마음에 맞는 친구가 없는 거.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귀하신 친구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떠세요? 우리 이 성도들, 내 가족들 정말 귀한 존재로 생각하면서 그 내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맨날 내가 언젠가는 하겠지, 언젠가는 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생명을 주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원없게 할 수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생명, 그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생명을 주셨음을 믿고 영생을 주셨음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서 있냐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건강을 붙잡고 돈을 붙잡으면 그것들은 다 끝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 대신 능력의 근원 대신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말씀 위에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면 우리가 산대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붙잡고 믿음 위에서 굳건한 그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